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그 전에 전조 증상도 없이 심장이 너무나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서 결과를 들으러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마음에 걱정이 많았죠. 이거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야, 큰일 났다.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몸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즘 좀 불안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긴 증상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건강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내가 아픈 것들이 그전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의 삶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한때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검색한 결과들 그 리스트가 쭉 나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사던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남성 구두였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요즘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감 때문에 남성 구두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시대라 할지라도 평온한 시대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을 또 깨우쳤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연예인의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자가 그 탑스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누구 씨는 오랜 시간 탑스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연예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몸 관리를 더 하게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더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뭐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불안한 것이 나쁜 게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그와 반대되는 불안이 왔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겨내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해도 불안을 뚫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불안에 찾아온 습관이 나를 그 불안으로부터 이겨내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알고 보면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한 그에 따른 염려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와 같은 경우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불안이 찾아오면은 현실을 좀 직시해보거나 어떻게든지 이 불안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한 팩트를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깊은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불안하다고 무슨 일인가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신문을 봅니다.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와 같이 진실을 알고 팩트를 알아가면 불안이 좀 해소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불안을 조장합니다. 진실을 보여주고 현실을 보여주면은 야, 이거는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라는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은 커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은 부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킬 망정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불안한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팩트를 찾아봅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그들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일을 추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 그냥 대충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현실을 직시함으로 마음에 담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의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창대하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여가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얘기합니다. 현실을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움이 됐어야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과 불평을 조장합니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담기자마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불안한 현실을 정면 돌파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비록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네, 그들 안악자손 같습니다. 네, 그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현실에 머물러 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이 두 명은 믿음의 영역까지 끌어올린 그와 같은 상황을 벌인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시죠. 내일은 수능을 앞두고 있고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불투명한 경기 전망, 요즘 가게는 괜찮으신지요? 혹시 미래에 대한 돌파구가 있으십니까?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십니까? 혹은 병원에 누운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누운 자들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현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읽어버리면 불가능하네, 어렵네,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불안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어느 교회에 이건 불안한 현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얘기 들리지 않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뛰어난 분석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불안이라는 녀석을, 몸집을 키워주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소가 아니라 곧 우리 안에서 싹트는 평안에 반대되는 요소임을 잠시 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생긴 작은 틈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벌목공들, 나무를 패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상을 보았더니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에도 작은 틈, 아주 작은 틈, 균열만 만들면은 그 안에 뭐 정 같은 걸 콕콕 찍어가지고 몇 번 치니까 쑥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 거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은 우리 전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균열만 만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작은 불안이라고 하는 균열 때문에 이 큰 나무가 쓰러지기도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 삶의 영역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빈틈없이 삶 전체를 믿음의 영역으로 바꿔보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안의 시대, 삶 전체를 믿음의 영역으로 바꿔라.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는 믿음을 붙들고 정면 돌파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억함, 곧 옛날, 과거의 생각들도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좋았던 기억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명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옳은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나이다.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후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었기에 오늘을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고백은 오늘의 사랑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가 오늘날의 신앙의 동력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내가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오늘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가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가 좋았어라고 추억함이 우리 믿음의 삶의 즐거움이자 추억으로만 남으면 참 좋지만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오늘날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현실과 비교만 될 뿐입니다. 아마 사단은 그 틈을 교묘하게 노려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이 생겼던 이유가 곧 오늘의 감사를 잊어버린 채 좋았던 과거만을, 애굽 생활만을 추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추억함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추억함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억함은,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추억조차도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때와 비교하며 현실에 대한 절망만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다는 게 뭐예요?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한마디로 그 과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은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갈렙은 자신의 과거를 추억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꺼내드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자신의 공로와 그 모든 이야기를 잠시 내려둔 채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과거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생략하지 못할 것인데, 근데 갈렙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과거를 믿음 안에서 요약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일 믿음의 눈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다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힘들게 고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 반대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앞에 덩그러니 붙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과거의 내용은 내가 그저 충성하였나이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요약한 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듭니다. 이것이 과거를 믿음의 영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곧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요약하고 곧 하나님의 약속을 극대화시키는 게 곧 과거를 믿음의 영역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네,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의 약속만 들고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오늘의 구할 바를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곧 믿음의 영역에 두었다면 이제 그 과거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현실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과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자는 그를 바탕으로 오늘의 믿음도 든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그가 상속자가 되겠다고, 내 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지 한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에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90살 된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내가 그때 약속했지 아이 주겠다고. 그러자 그 상황의 현실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시죠.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이름을 믿으면서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고향을 떠났지만 불가능한 영역이 곧 불가능한 영역에는 믿음이 능력이 없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불가능해 여기는 곧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만 곧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지 곧 믿음으로 풀 숙제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갖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후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아니었고 인간의 영역에서 판단하거나 인간의 상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믿음의 영역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제사장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머리 안에 정립이 된 겁니다. 곧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실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갈렙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물론 가나안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지금 오늘 앞에서는 하나님 없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실을 비교했을 때 비관하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함으로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오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오늘 갈렙이 외치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갈렙은 과거에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날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바를 구합니다. 불가능한 바지요. 어려운 바죠. 오늘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시지요. 네, 지금도 보니까 그때처럼 안악자손입니다. 네, 지금도 보니까 인간 눈으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라고 하며 현실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현실 가운데 불가능한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과거에 그랬기에 감사하고 오늘 이러하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은 과거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시험을 치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불안의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불가능한 일 앞에 내가 섰을 때에는 과거를 기억하며 그때 이 일을 버리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움이지만 이 앞에 서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함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도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듯이 현실도 믿음의 영역으로서 다 바꿔놔야 됩니다. 병상에 누운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왜 이럴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건강이 있었음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때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영역으로 오늘 현실을 끌고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 능력을 감사하고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오늘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이처럼 감사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우린 입술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바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먼저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꿔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말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제법 많은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라는 말 혹시 쓰시나요? 교회 내에서도 누구누구 아세요? 그러면은 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아 알죠? 라고 하지 아 그 사람 내 친구인데 라는 말 듣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말이죠. 이러한 단어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많이 줄어든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의 단어들, 믿음의 말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공식적인 자리나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그 믿음의 말들이 사실은 일상의 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하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이 부럽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뭐가 부러웠냐고요? 이 말을 요약하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말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요즘 환우들을 만나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말 대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믿음의 언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면 상황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울 겁니다 라는 믿음의 말 대신에 기도할게요 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나도 기도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 라는 현실을 고려한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현실이 믿음보다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게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시죠 라고 하는 애매한 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불가능이라 여기는 부분까지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됩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네, 낫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고백을 보면은 자신의 시선, 눈, 보는 것, 입술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조차도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나타납니다. 12절 하반부에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네 압니다. 큰 사람 있는 거 압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네 거의 큰 거 압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나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까지도 내가 보는 바까지도 믿음의 영역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눈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으로 바꾼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신 사건이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이 좀 늦게 오자 딸이 죽자 예수님을 조금 원망했을 겁니다. 아이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눈으로 봤을 겁니다. 딸이 죽는 거 내가 봤는데, 숨이 끊어지는 거 내가 봤는데, 아이가 살 수 없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그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잔다. 아니 눈으로 보기에 죽었는데요, 손으로 대봤는데 숨 안 쉬는데요, 불가능한데요? 못 일어나는데요? 틀렸는데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꿉니다. 이 아이가 잔다. 세상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믿음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늘 옳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치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붙들려 있다면 그게 옳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입술로 믿음의 영역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감을 없애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는 불안을 덮어두는 나의 아주 작은 눈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그 덮어뒀던 믿음의 언어로 덮어뒀던 그 불안을 나중에 들춰보면은 그 안에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아니 불안이 해소되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처럼 우리도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해석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역을 넓히며 이 불안의 시대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으로 덮으며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과거를 기억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지금의 세상을 현실을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며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덮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그 약속들 하나하나 붙들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